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아모스서를 살폈는데 이제 계속되는 이 역사의 흐름은 열왕기하의 역사의 흐름은 이제 선지서 중에 호세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서론적인 부분으로 1장에서 3장까지 나누면서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이 모든 책들은 그냥 따로따로 있는 어떤 단독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처음 성경부터 처음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된 마치 대하 드라마 같은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은 이제 역사 이야기라고 그랬죠.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 창세로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살피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딱 펴서 읽으면 그렇게 해서 참 뭐 좋은 은혜를 깨달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은혜를 깨닫는다고 해도 아마 그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어떤 한 부분인데 그거를 뽑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읽었다가는 아무렇게나 막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바른 큐티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창세로부터 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책이 이런 역사 중에 어디쯤에서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각 66권 한과 한 것마다 이 책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적혔다 왜 적었다 누구에게 적었다 이런 게 정확하면은 사실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많은 또 책들이 그렇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선지서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읽어가야 그래야 더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저자가 누구고 왜 적었는지 이런 목적이 없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데 오늘 살피는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본문 자체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적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굳이 서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본문을 살펴가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으로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임한 게 정확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라고 말을 하냐면 유다왕으로 따지면은 남쪽 유다로 따지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언급이 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이미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생긴 어떤 왕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그런 시기가 어느쯤인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언급이 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가 살폈던 요나서나 그리고 이제 아모스 그리고 지금 오늘 살피는 호세아 이런 걸 살피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야 되는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남쪽도 지금 이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남쪽 왕국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데 요 지금 역사 여기 표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지요. 근데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금 같은 왕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이름이 같은 이름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늘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도표를 참고하면서 읽어가시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모르겠어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좋은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예후 왕조의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그 다음 네 번째로 섰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나라를 부강케 했던 그런 왕이라 그랬었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등장의 목적 왜 그럼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그건 우리가 늘 살펴서 알지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때는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괜히 우리 삶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교회로 모여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이제 분명히 생명의 길과 하나님 주신 그 길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물론 다른 길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자녀들도 보면은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커가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선에서는 이게 만약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오는 데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고집하게 될 때 선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예언자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끝장으로 가는 시대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결국 전하는 말은 하나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너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이 이 너희가 가는 그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럼 결국은 죽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돌아와라. 그게 사실 모든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시기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배경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폈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읽기에도 좀 거북스러우리만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이제 오늘 살피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춰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우리가 지금 찬양해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깊은 진심을 너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전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강하게 하다가 어떤 건 부드럽게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서운 심판으로 막 경고하시다가 이제 막 싸가지고 그냥 아주 끝장낼 것처럼 하시다가 또 사랑으로 다시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각 선지자들의 외침마다 그 핵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무서운 심판과 너희들이 고집할 때 멸망으로 간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이야기하지만 뜻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항상 보면 끝에 또 다시 회복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단 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스트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얘가 그냥 불쌍한 눈으로 막 간절히 뭐 요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애가 독약을 먹겠다고 딱 한 번만 맛을 보자고 딱 한 입만 이러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그래 그럼 한번 먹어봐라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의 마음속에는 비록 이거는 못해주지만 좀 상응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막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냥 그 이 바르게 하는 그 교육의 마음에 막 애를 때리고 뭐 이랬다가도 또 맞은 걸 보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약 발라주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원인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남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의의 선지자도 보내고, 사랑의 선지자도 그렇게 보내고 그러시는데, 사실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예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확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고, 바꾸시면 되는데, 안 그러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인간 각자에게 자유지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 기독교나 뭐 다른 거나 똑같다고 봐요. 어디를 가든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함께 이게 공존하는 그게 일반적인 종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신 것과 우리 스스로 행하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 성령운동 이렇게 운운하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강권적인 힘으로 내가 변신되고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인간을 억지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역시 인격적으로 자유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능력에 자유를 주시지 절대로 인간을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다루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운동의 어떤 핵심을 잘 보면 결국은 그 어떤 성령의 강한 힘이 나를 막 휙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제하는 이게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자유지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서고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어떤 것을 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건 왜 안 변하느냐? 제대로 알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공의를 무너뜨리고 죄를 대충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뭘 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열광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고통스러운 이 생명값, 피값을 제공해서라도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굳은 결심, 하나님의 그 이 청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단호함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사랑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죄를 대충 덮어주고 그냥 얼버무령에 대충대충 살고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도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제2의 홍수 심판을 일으켜서 다 지구를 멸망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당신이 스스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고통스럽게 걸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완성하시더라는 거죠. 왜요? 그의 백성들, 나의 이 한 목숨, 여러분의 그 목숨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무슨 죄를 떨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 무슨 떼비도둑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한 공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해 보여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라도 울며 불며 돌아오게 외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지금 이런 놀라운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언젠가 천국에 갈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다가 주일 알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게 회개도 아니죠. 회개 진정한 회개는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길에서 온전한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그 길로 가다가 거기 서서 아이 쏘리 그러고 가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함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런 안목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읽어야 그래야 선지자들을 통해 안타깝게 외치는 그 공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어떨 땐 사랑으로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호세아서를 읽어나갈 때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이 이야기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이 급팡급팡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진실한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자, 호세아가 이제 부름을 받은 사명을 이제 살펴보면 좀 특이했습니다. 계속 바람을 피우는, 그러니까 바람기가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멸망의 길을 고집해 가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지금 너희의 이 모습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게 실제적인 일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로 이런 일은 있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고집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굳이 이거를 성경을 다 비유로 이게 바꿔버리고 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진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하나의 교훈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다. 실제적인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들어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반면에 이 특수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딱 그 사람에게만 그 시대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호세아에게 하는 이런 말씀. 여러분과 저는 전부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다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거는 그 시대 호세야. 지금 거의 죽음의 끝에 다가오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가 어떤 지경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불러서 그런 사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도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사명을 바로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호세아 한 사람에 대한 한 말이지 그 시대 그 사람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한 말이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결혼을 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런 역사 따라 읽지 않고 그냥 그날 아무 때나 이렇게 쫙 펴서 읽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읽긴 읽어야 되겠고 뭐 꾸준히 읽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하나 쫙 펴가지고 그렇게 딱 큐티를 하겠다고 폈는데 오늘 이 말씀 나면 어떡할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좀 당황스럽죠. 이건 좀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접었다가 딱 폈더니 이번엔 요한복음 13장이 나왔어요. 거기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가서 할 일을 속히 이루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했는데 큰 숲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절대로 이렇게 점찍이 보면 안 됩니다. 요즘 가끔 TV 프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뭐 무슨 뭐 점찍 같은 걸 하면서 그 점괘를 봐준다고 그러면서 뭐 아무 책이나 펴면 거기에 한두 무장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뭐 그냥 잠잠해라. 뭐 때를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문장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들은 얘기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아니, 그것과 뭐가 달라요? 성경도 그렇게 보는 식으로 보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말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큐티를 하든 간에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주어졌는가 그것이 먼저 분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 그 배경까지 살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편적인 말씀인지 내가 오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지 호세아처럼 이런 특별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향한 이런 명령은 이게 실제적이든 뭐 비유를 한 것이든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열방 속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어두운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참된 예배자처럼 그랬다가 밖으로 나가서는 또 시커먼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상황을 지금 성경은 음란한 사람이다, 음란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런 정말 이건 좀 이렇게 부름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 가정을 세우는데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이 서로 이 신랑 신부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꿈꾸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 그 참 그런 부르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서라도 지금 분명히 이 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려고 하셨겠느냐. 이게 호세아에 깔려있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장 앞에 나오는 것만 봐도 호세아서를 기록한 시기,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고, 그래서 이제 왜 기록됐는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남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4장에서 14장 마지막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람을 피우는 일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 말하면 교회 왔을 땐 교회고 밖에 나갔을 때는 완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호세아서가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그냥 어느 날 지금 갑자기 하나 살피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벌써 85번째 역사를 따라 살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펴왔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왜 이렇게 굳이 묘사하시는가라는 걸 아마 충분히 따라온 분들은 그냥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보는 안목은 뭐예요?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름을 알고 어떤 했던 역사적인 기록은 아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진심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예수님도 그래서 그 유대인의 이런 교회의 장로고 굉장히 명성 있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네가 진심을 진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냥 율법적인 어떤 규칙과 법도와 규례의 규칙을 아는 게 아니라 종교의 법칙을 아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주셨는가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거듭남이 무슨 하면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진심을 알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가 있다가 정말 이 사람이 했던 그 진심을 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늘 부모가 자기를 괴롭힌 줄 알았는데 봤더니 늘 희생하고 고생하고 자기를 정말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세우려고 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 때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죠. 엄마, 아버지 늘 살아왔어요. 매일 살아왔고 같이 살아왔는데 그동안 몰랐던 그 마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안다잖아요. 남자들은 철 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애를 낳고 그러면은 아 엄마 아빠 마음이 저랬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남자들은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는 아는데 그 엄마 아버지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호세아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자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오면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들어오게 될 건데 그거는 내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붙들어와서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한 그런 단계일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왔다면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 그거부터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그냥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금송아지로만 아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하고 교회당 건물은 웅장해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받으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당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뭐 그냥 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방향이 잘못 잡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내가 이 들어오자마자 방향이 잘못 잡혔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일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변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실한 그 하나님인가?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알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분명히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피 알고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르고 제대로 아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 부모님이 써준 또는 애인이 써준 그런 편지 속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만나야지, 그냥 겉으로 후루룩 읽어버리고 말아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데 정말 유일한 길이에요. 왜 회복이 안 되냐?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매주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이 말씀 요약 결단 용지 같은 경우 여기서 다 적어가고,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가 교회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해도 돼요. 굳이 뭐 안 적어도 말씀에 좀 집중하다가 가서 이제 다운받아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 다섯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뭘 물어봅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 속에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를 늘 묻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 알아야 나도 변화되고 다른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게 가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성경이 바르게 보여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고,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뭐 첫째는 물론 타락한 본성이겠죠. 욕심. 욕심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하나님을 자기 상상대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으로 시작되잖아요. 십계명의 1, 2, 3계명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해준 십계명과 그 법도와 규례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지도자들과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하는 시각을 가진 둘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너무 욕심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았던 그 제사장들, 지금도 저를 비롯한 목사나 또 우리 리더들이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그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오히려 백성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로 배를 채운 거, 내가 이거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교회를 다니는 이 교인들이 이렇게 죄에 물들어 방종하며 살아가는 원인이 뭡니까? 물론 그 자신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욕심대로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책임에 대해서 먼저 제사장과 왕과 장로들, 그 시대 리더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말씀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든 말씀의 1차 통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그 아버지가 온전히 말씀을 알아 자녀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힘드니까 게으르고 타협하고, 그 결국은 그 결과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도 부지런히 교육하고 정말 성실하게 어려워도 그걸 해가야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서는데 지치거든요. 이 인격이라고 아무튼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니까 부모도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버리고 나면 10년 동안 바로잡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사회 속의 지도자들, 교회 속의 지도자들. 오늘날도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정치 권세를 잡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큰 돈 얻고자 하는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악의 다툼에 빠지고 이전 투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단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연봉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부를 늘리려고 자기 창고를 쌓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권세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회와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만 많은 재물을 주셔서 이 창고, 저 창고, 1번 창고, 2번 창고, 뭐 100번 창고까지 쌓아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은총과 은혜의 이유를 알으라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좋은 데서 태어났습니까?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나누고 흘리는 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집 평수 넓히고 옷장에 들어가. 요즘엔 또 그냥 하도 막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TV에 나와서 뭐 기본적으로 자기 옷방에 뭐 들어가면은 뭐 옷이 가득 차있고 뭐 액세서리가 가득 차있고 그리고 무슨 도끼인가 하는 그런 놈은 뭐 무슨 뭐 자기 돈 자랑하고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애들도 그게 그냥 보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가치화되고 그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하나의 추구하는 바가 되고 사회가 막 난장판이 돼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맡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신 이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게으름과 욕심과 영혼의 실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게으름에서 일어나라, 욕심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깨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외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맡고 그거를 하라고 보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같이 모이기를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셀 모임 하나 모이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이어서 이제 준비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모이기가 힘든지 그러면서도 어디 놀러 간다 어디 간다고 뭐 없던 돈도 만들고 없던 시간도 만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모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이제 좋게 좋게 지내는 그런 자꾸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도적이진 않아도 현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겨가야 되는데 이겨가는 게 힘드니까 자꾸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타협하고 이해해주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느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자꾸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좋은 관계. 그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바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관계 안에,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는 그 관계. 그 관계 안에 진정한 좋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좋은 관계는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독약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고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 거 다 싫은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뭐 게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리더들도 말씀을 전하기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이 잘 이렇게 접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도입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 문을 열고 났으면 바르게 와서 온전한 문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더 큰 거 요구하고 더 큰 거 요구하고 더 큰 거 요구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교회인지 도대체 이게 사교단체인지 모르는 교회의 성도와 세상의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말씀을 막 주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굳이 무릎 꿇고 그 성경을 펴고 그 시간을 만들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듣고 알고자 하고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지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기도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치와 이 인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떨어져도 어느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당에 있으면서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간음도 괜찮고 뭐 동거도 괜찮고 뭐 다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바르게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와 리더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또 바르게 알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 모든 모임의 목적이다라는 걸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인기 연예인 되려고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리더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내 휘하에 놓고 우리 나와바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알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귀한 생명이 또다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빛된 삶을 살도록 그 좁은 길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 가치가 빠지면 그다음부터 그 재미는 다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이 게으르고 영적인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증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면서 감정 따라 필링 따라가라 그리고 유혹하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도적으로 사명을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도 못 온다니까요.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고요. 가까워도 안 와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처럼 불과 이제 4, 50년 뒤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에 떨어지고 많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뭐 중고등부 때 제가 청년부 때 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이었어요. 무슨 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가치가 들어가지 않고 어려서부터 회장 맡기고 부회장 맡기고 부장 맡기면서 일만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참 교회가 바르게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서려고 하면 교회가 삐거덕거리고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 길로 그렇게 걸어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자꾸 쉽고 빠른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는 싹 빼놓고 하나님의 뜻은 싹 빼진 상태에서 우리끼리 잘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곧 살피겠지만 1장에서부터 뭐라고 말해? 너희 드리는 예배가 내가 질려버렸다.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느낌이 좋고 지금 기분을 좋게 한다고 늘 마약을 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마약을 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밌는 마약, 또 우리끼리 즐거운 마약. 지금은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굉장히 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불과한 지 얼마 지나고 나면 사람은 본능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지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비록 그래서 쉽지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바르게 배우고자 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더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삶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좀 거칠어 보이는 길을 걷는 그 수고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이번 12월도 우리가 11월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사실 되돌아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워킹 할리데이라고 왔다가 다 가버리고 또 뭐 이래저래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으니까 리더들이 또 이때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아, 나는 이게 뭐 안 되나. 아, 내년에는 하지 말까. 별 이상한 생각들이 다 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수고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게을리하고 각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감에도 오냐 오냐 하던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결탄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갈 때 여호와를 알자, 바르게 알자 하는 이 강한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얘기구나 이걸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바르게 아는 그래서 내가 각색하고 잘못하고 있던 것을 모두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얘기들 계속 드리는데 이제 1장에서 3장을 읽어가실 때 전체적인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면 1장 3절부터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좀 읽다가도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은 어쩌면 다르게 살펴본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무슨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금방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얘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 아합 왕 이세벨이 있었던 그 왕조 정말 악독했던 이 사람들이 속했던 그 오므리 왕조가 결국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을 세워서 그 이 오므리 왕조들 다 죽이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이 된 게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종의 이스라엘 평화가 너무너무 비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화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뿌리고 하나님이 직접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이 평야가 굉장히 축복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해마다 그렇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거두면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 못된 오므리 왕조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몰렉과 아스드롯을 찾아가가지고 이 돌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복준다. 그러면서 거기에 엎드리다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챙겨준 걸 먹어가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줬다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후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아합 집안을 싹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런 심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오므리, 이를 징계했던 이 예후 왕조, 이 여로보암 2세, 이 사람들이 어떡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니까 내가 거기서 똑같이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오므리 왕가를 멸망시키면서 스스로 왜 그런지를 좀 바르게 알아서 그냥 다시는 그런 죄악된 길을 걸으면 안 됐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부터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예후라는 사람부터 그 후손들이 전부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들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를 묵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딱 봤더니 야, 요거 잘만 하면 내가 왕 되겠는데? 오,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정치적 야욕과 욕심이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의 어떤 도구가 되긴 했으나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왕을 죽이고 그 집안을 싹 몰살시키고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아무튼 아합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싹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의 속을 모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사는 사람 같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이 예후 왕조에 속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게 행했던 그것 그대로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 어디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생긴 그곳, 거기로 데려가서 내가 그 피를 도로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호세아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하나의 이 어떤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그런 그 자기들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인지 금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지 우리가 대충 이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게 루하마, 로 이게 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고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 접두어가 돼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둘째 애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8절을 보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옵시다. 뒤에 설명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미라는 뜻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암이라는 게 백성이고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인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쭉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택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너희를 죽이겠다는 협박은 아닙니다. 왜요?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를 통해 위기에서 항상 구해주셨어요. 400년 동안. 근데도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리고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그래서 왕을 줬더니 그 왕이 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는데 이 처당 사울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뭐 그냥 역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가 갈라진 이 땅에 엘리야, 엘리사라는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을 만큼의 기적의 그런 능력을 가진 이런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돌이켜보게 하고 3년, 7년 가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녀를 잡아뜯어 먹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너희를 좀 봐라. 지금 니네가 어떻게 살고 있니? 이게 삶이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너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안 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미가를 보내시고 모세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정말 끝이다. 정말 끝이야. 다 왔어. 너네 이런 큰일 나.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터지는 가슴, 이 절규, 이 호소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읽어야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도 그 심정도 알게 되고 또 호세아를 세워서 말씀하게 했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읽어가야 그게 바르게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남의 나라 얘기고 나 알지도 못하는 얘기다. 아, 구약이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2장 2절 너희 어머니 고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참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 잘 나가는 세대 속에 야 곧 망한다. 이거 너무 힘든 얘기라고 그랬었죠. 근데 호세아는 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설교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아내 얘기, 내 자식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러 다니는데 내 아내가 바람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막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 세상에 그런 창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이런 음란한 그런 짓거리를 막 했다. 뭐 이렇게 막 간증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정말 그 여자 정말 나쁜 여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웅성거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그 행동들이 지금 내 아내 고멜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너네가 지금 찢찢찢거리고 이 혀를 차고 욕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눈물 섞인 외침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챙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비옥과 땅 이스라엘 평지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가지고 바알신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욕심과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끝이 없지만 사람들의 끝없는 고집과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않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 고집스러운 길의 끝은 패망이요 멸망이요 고통과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다르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를 그냥 슬켜보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이 선지서 예언서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선지서가 뭔지 예언서가 뭔지도 모르고 읽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진심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통곡할 그 당신의 그 가슴이 이 찢어진 가슴이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죄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끝까지 그들을 되돌이키시려고 하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그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남유다의 이야기고 이 시대의 이야기고 이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간.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서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그 한 영혼도 나는 놓칠 수 없어. 얘들을 놓을 수가 없어. 라고 찾고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3장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심정이 나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또 가라는 거는 이미 몇 번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바람피는 여자를 또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이게 데리고 오면 또 집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집 나가고 애가 셋 있는 여자가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와서 좀 괜찮겠지 정말 이러지 말자 우리 좀 제대로 좀 살자 그래서 살기 시작했는데 호세아가 어느 날 또 집에 퇴근을 했더니 애들이 식탁에 앉아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오손도손 앉아서 지내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싸우고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고 씻지도 닦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아내를 찾아서 산 넘고 물 넘고 가서 자꾸 찾았어요. 찾았더니 논팽이 건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다고 그랬더니 이 건달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 내고 가지고 와. 아니 내 아내를 내가 찾아가는데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남편이 아내를 찾고자 그런 실강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 고멜은 그 와중에 죄송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난 그 논팽이 건달을 껴안고 막 거기다가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호세아가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게 말이 되냐 싶어서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잘못은 우리가 해도 잘못한 우리가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페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이 기억이 나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와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이런 죄를 즐기고 그런 죄악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그 이 건달놈한테 매달려서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 풍토를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이겨갈 수가 없다.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여기서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논팽이와 바람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이 점점 이 멸망의 문, 문턱에 거의 다가서니까 너무 조바심이 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호세아서 이야기인데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속된 얘기가 이제 거기를 근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좀 읽어가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포기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음란과 여러분의 거짓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2019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땠는가? 호세아와 같은 삶이었는지 고멜과 같은 삶이었는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2019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매듭짓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020년에는 정말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또다시 2020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